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관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문명의 발상지를 끼고 있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중을 반드시 여쭈어보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여기에서 터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또 이것은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셔야 되고 또 내가 선교지로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김명희 권사님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요. 저는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가르치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게 주신 은사가 그것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군사님, 저는 군사님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여쭈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이 아시아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자 했던 그 비전은 사실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이 닫혀진다든지 마음에 기쁨이 없다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다든지 평안이 없다든지 희한하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혼자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마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일을 했던 적이 없었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서 그래도 열매로 맺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곳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느낀 것이 아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자꾸만 문을 막으시니까 아시아를 제쳐놓고 이 아시아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애를 썼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이 어떻게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의 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속에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까?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으실 때에 아마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면은 그러면 바울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전 같으면은 바울은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찍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요 또 교회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다면 진행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선교지에서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실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꾸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이것이 제일 우선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상하게도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는 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은 그것을 막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요. 바울은 막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끌어당기고 있는 몸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싸움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리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비두니아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번에는요, 무시아를 지나서 또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혔으니까 이번에도 어디든지 가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좀 멈춰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을 시작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차피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내 길을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성취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성취하실 것이니까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그러면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셨죠.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맡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앉아서 부르짖는 것이고 부르짖고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중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의 진행과 성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것이 제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혹시 아시아로 억지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그때는요, 좀 멈춰 서야 됩니다. 좀 멈추어 서서 이 길이 아닌가 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인가 보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자꾸만 갑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의 성격이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나요? 바울의 성격이요,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의 전형적인 예가 이 바울입니다. 이 담즙질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 참 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담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 거의 담즙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담이 크다는 것은요, 속된 말로 하면은 깡다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별로 뭐가 없으면서도 깡다구 하나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에 딱 그런 모습이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담즙질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있으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중에 이런 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무조건 밀고 나갔던 회장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담즙질 사람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입니다. 다른 사람 안 된다고 그래도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러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한번 함께 되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 담즙질입니다. 이런 사람의 단점은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목숨을 내어버리고서라도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 내 생명 전혀 아깝지 않다. 목적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그렇게 결단코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혈질과는 반대로요, 다혈질은 일을 치르고 나도 그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담즙질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끝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고, 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막습니까? 이런 의도가 이 속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저는 아,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머물러야죠.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막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갑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바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전형적인 담즙질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성격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듯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교만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멈추어야죠.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모를 때는 기다려야죠. 근데 그들을 밀고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성격을요, 지금 다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부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멈추고 어디로 가라, 이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바울이 하고 있는 것만 보고 계시면서 막고만 계시는 거죠.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 6절에서 8절, 이 속에서, 이 짧은 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거 버려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그걸 깨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내 길 하나님 막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를 깨워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대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요,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합심기도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오시는가? 근데 그가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새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네 아들들을 다 내게로 불러오라. 장자 엘리압이 그 앞에 섰습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는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요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요 사무엘이 그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과연 서 있도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당대에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아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온 백성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요. 법궤를 어디에다 옮겼냐면 레위인들이 반드시 메도록 되어 있는데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가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다장마당에서 곡식이 있는 거기에서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딱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의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밤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신 것은 바울의 그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서 우리가 다 알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지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는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이 마게도냐 그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이미 다 하고 계획을 다 짜고 계셨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바울은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휴식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부르짖으면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바울은 환상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늘 일을 그르치는 것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드로아에 내려간 바울은요 그의 삶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삭막해졌던 적이 있었던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때도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삭막하지는 않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으실까? 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도 바울은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곳에 드루아에 내려가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기만 하고 말씀은 하시지 않고 그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오기도 생겨지고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마 그곳에서 드루아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선교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둘에 맞았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서 알게 된 것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았겠죠. 아, 내가 엉뚱한 길을 가려고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다른 길을 가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를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아시아로 갔으면 한낮 그냥 한 목회자로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는 우리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이고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 몇 개월 동안 쉬어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까지 비춰주면서 밤에도 계속해서 걷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쉬게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하루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어쨌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여유를 가지시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